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은 21세기 최악의 항공기 충돌 참사로 남게 된 사고 스토리입니다. 이 사건에는 총 3대의 비행기가 등장을 하고 또 사고 순간이 굉장히 급박합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 세계 가장 큰 면적을 가진 국가 러시아. 그렇다 보니 안에는 수많은 공화국들이 존재해요. 우랄 산맥 경계에 있는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도 그중 하나였죠. 때는 2002년인데 당시 공화국에 예체능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해외로 현장학습을 보내주겠다는 지침이 내려집니다. 사실 여기가 경제적으로 그닥 풍족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외여행은 드문 기회였어요. 그렇게 능력을 인정받은 총 44명의 청소년들이 선발되었죠. 2002년 6월 29일 날 이 아이들이 청소년 축제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행 비행기를 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여행사 실수로 원래 출발하려던 공항이 아니라 모스크바에 있는 도모데도보 공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예정된 비행기를 놓치고 말죠. 이걸 어쩌나 발을 동동 구르던 중에 그나마 여기서 출발하는 또 다른 바르셀로나행 비행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은 44명의 청소년들 외에도 바르셀로나에 남편을 만나러 가던 스베틀라나 부인과 두 자녀, 콘스탄틴과 다이애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비탈리 씨인데 비탈리 씨가 스페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러시아에 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겠죠. 만나러 가는 길이었고 그렇게 2002년 7월 1일 밤 10시 48분 아이들을 포함한 승객 60명과 승무원 9명을 태운 바시키르 항공 2937편이 모스크바를 출발합니다. 한편 그때로부터 약 30분 후 이번에는 이탈리아 베르가모에서 또 다른 비행기가 이륙을 시작했어요. 이건 벨기에로 향하던 DHL 항공 611편, 이건 화물기였죠. 말 그대로 화물만 싣고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두 명만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밤 11시 20분. 자, 이때 DHL 항공은 스위스가 관제하는 상공으로 진입하게 돼요. 그래서 기장이 연락을 취했죠.
고도를 3만 6천 피트로 올려도 됩니까? 오바.
이건 관제실에다가 허가를 요청한 겁니다. 당시 스위스에 있는 이 취리 관제탑에는 단 한 명의 관제사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35살의 남성 피터 닐슨이었죠. 이게 원래 규정상 야간에는 두 명의 관제사가 상주를 해야 합니다. 각각 그 관제탑에서 스위스 동부와 독일 남서부 영공을 나눠서 관할하는 게 원칙이었죠. 근데 워낙 밤 늦은 시간에는 뭐 비행기 교통량도 현저히 줄고 업무량도 적어지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 뭐 한 사람은 근무서고 다른 한 명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해요. 물론 이게 규정에는 위반되지만 다들 암묵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피터 또한 혼자서 두 구역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때 이 DHL 화물기가 고도를 올리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고 피터는 모니터를 딱 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고도를 다 확인한 후에 대답합니다.
네, 고도 상승 승인합니다. 오바.
그로부터 5분이 지난 11시 25분입니다. 레이더를 살펴보던 피터는 문득 독일 남부 상공에 예정에 없던 에어버스 항공기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해요. 뭐지 이 비행기? 보니까 이 비행기가 연착이 되는 바람에 좀 도착이 늦어진 항공기입니다. 독일 공항에 착륙을 요청하고 있었고요. 이 상황에서 원래대로라면 피터는 계속 이 영공상에 있는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 교통 상태를 살피고 다른 한 명이 독일 공항에다가 비행기 간답니다 하고 인계를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때 피터는 아유씨 동료 쉬고 있는데 뭐 이걸 깨워 내가 하지 뭐. 사실 업무도 단순해요. 독일 쪽 관제탑에 전화 걸어서 비행기 갑니다 라고 넘겨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겠다고 결정했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전화가 먹통이에요. 하필 이날 피터가 있는 이 관제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파로 직통 전화선이 끊긴 겁니다. 피터도 점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전화가 끊길 줄은 몰랐던 거죠. 그는 일단 계속해서 독일 공항과 연락을 시도해요. 그런데 같은 시각, 앞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향하던 바시키르 여객기 있죠? 이 여객기가 36,000피트 상공에서 날고 있었습니다. 도착까지는 약 2시간 정도 남아 있었고요. 비행기가 잘 가다가 이제 어느덧 스위스 영공에 진입했어요. 그래서 기장이 그 피터가 있는 관제실에 연락을 해서 해당 영공으로 진입을 하겠다라고 알렸죠. 근데 이때 피터는 지금 독일 공항과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전화는 안 되고. 그래서 정신이 팔려있던 때입니다. 11시 34분, 그나마 이 독일로 가던 에어버스가 자체적으로 공항과 연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터는 휴, 한숨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까지는 독일 상공을 보고 있었고 스위스 영공 쪽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는데 순간 레이더에 믿지 못할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두 대의 항공기가 같은 고도로 36,000피트에서 서로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시키르 여객기와 DHL 화물기였죠. 그래서 이때 피터가 즉시 바시키르 여객기에 먼저 연락을 해요. 그래서 고도를 35,000으로 낮춰주세요 라고 지시합니다. 잠시 후 레이더망에서 바시키르 여객기 고도가 낮춰진 게 확인됐어요. 휴, 또 하나 넘긴 겁니다. 그래서 안심을 했어요.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고 그는 이때 앞서 그 독일 공항에 보내준 에어버스가 잘 착륙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모니터로 자리를 옮기게 돼요. 그렇게 일 좀 보고 몇 분 후에 원래 모니터로 돌아왔는데 이상함을 감지했죠. 아까 그 바시키르 여객기가 날고 있었잖아요. 그 여객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레이더가 빨간색 점만 깜빡이고 있어요. 이건 시그널이 끊겼다는 표시입니다. 무슨 상황이지? 위급함을 감지했고 서둘러 연락을 취해보는데 바시키르 여객기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2002년 7월 1일 밤 11시 35분 32초에 바시키르 항공과 DHL 항공은 독일 위버링겐 상공에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더 정확히는 DHL 항공기의 수직 꼬리 날개가 바시키르 항공기의 왼쪽을 강타하면서 동체를 반으로 갈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상공에서 끔찍한 참사가 벌어진 거죠. 부동강난 바시키르 항공기는 이후 공중에서 폭발했고요. 여러 조각으로 분해돼서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DHL 항공기 역시 엔진을 잃고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시키르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60명, 승무원 9명, 그리고 또 DHL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2명까지 총 71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당시 상공에서 추락하는 비행기를 본 목격자들이 있거든요. 그 증언을 좀 보면 충돌 지역에서부터 약 20km 떨어진 지역에서부터 두 항공기의 파편들이 막 하늘에서 우박처럼 쏟아졌을 정도래요. 대형 참사예요. 그런 와중에 생존자가 있을리 만무하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사고가 난 걸까요? 분명 관제실에서 DHL 화물기가 지금 36,000피트니까 바시키르한테 고도 낮추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자, 모든 항공기에는 공중충돌 방지장치 티켓스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두 비행기가 가까워지면 이 티켓스가 막 경고를 하면서 충돌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줘요. 그런 장치예요. 근데 티켓스까지 있었는데 사고가 났다? 이해가 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조사관이 투입되는데요. 근데 이 사건이 워낙 공중에서 지금 비행기 두 동강 났고 다 땅 위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파편도 넓은 지역에 걸쳐서 흩어졌어요. 블랙박스 찾는 거 쉽지 않았죠. 시간이 좀 걸렸고 마침내 양쪽 항공기의 기록장치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블랙박스 가지고 또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피터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해본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은 사고 발생 2분 전으로 돌아갑니다. 문제 두 항공기가 지금 동일한 고도에서 시속 1300km 빠른 속도로 서로에게 접근하고 있었죠. 이 둘 사이의 거리가 44km예요. 자, 이 정도라면 1차적으로 피터가 있는 관제실에서 먼저 위험을 알렸어야 해요. 기본적으로 관제실 컴퓨터에는 근접 충돌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날 관제실에서 시스템 점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피터도 몰랐던 거고요. 그러다 사고 발생 43초 전입니다. 피터가 이때 독일 공항에 에어버스 인계 다 해주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레이더를 통해 두 항공기가 너무 가깝게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바시키르 기장한테 먼저 연락했잖아요. 그래서 하강하세요, 하강하세요 지시했죠. 근데 이때 피터가 몰랐던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같은 시각 바시키르 여객기에서는 이미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거든요. 그 충돌 방지 장치 TCAS가 경고 발동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TCAS가 피터와는 정반대의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바시키르 여객기한테 고도 상승을 하라고 명령해요. 이러면 기장님도 헷갈리죠. 그런데 또 이 와중에 DHL 항공기, 반대편에서 온 DHL 항공기에도 TCAS 있잖아요. 36,000으로 가던 DHL 항공기였는데 TCAS가 막 울리면서 이때 하강을 권고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DHL 기장은 TCAS의 경고에 따라 비행 고도를 35,000으로 낮춥니다. 자, 그리고 이걸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관제실에 연락을 했죠. 그런데 당시에 또 피터는 바시키르 항공기와 지금 급하게 연락 중이어서 이 보고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한편 바시키르 기장이 지금 가장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 TCAS 경고음은 계속 상승 상승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관제사는 하강 하강 소리쳐요. 그래서 고심을 하던 그는 결국 관제사의 명령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강을 결정합니다. 그 결과 두 비행기는 오히려 35,000PT에서 또다시 같은 고도로 비행을 하게 된 거죠. 게다가 피터의 중대한 실수가 또 있어요. 바시키르 기장에게는 DHL 항공기가 오른쪽에서 접근한다고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기장도 오른쪽을 주시했죠. 오른쪽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사실 DHL 항공기는 왼쪽에서 날아왔습니다. 기장이 뒤늦게 그걸 발견했고 피하기 위해서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냈지만 너무 늦어버린 거죠. 당시 조사팀은 피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아마도 그가 순간적으로 너무 큰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요, 피터 실수 또 나와요. 바시키르 항공기한테만 고도를 이제 내리라고 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자기는 독일 상공 확인하려고 모니터에서 눈을 뗐죠. 만약 이때 DHL 항공기도 지금 고도를 어떻게 조절했는지 재차 확인했다면 사실 두 비행기가 지금 모두 하강 중이란 사실을 알아차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니터에서 눈 떼고 10초 후에 두 항공기가 공중에서 충돌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참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고 원인은 분명 관제사의 오판 그리고 관제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고가 나기 1년 전인 2001년에 스위스 취리히 관제탑이 좀 인건비를 절감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야간에 근무하는 관제사 수를 원래 3명인데 2명으로 축소시켰어요. 근데 그마저도 지키지 않아서 비극이 벌어진 거죠. 적어도 두 명의 관제사가 제때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요. 근데 사건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단순하게 이게 관제사 한 명의 실수로만 발생했다고 보긴 힘듭니다. 근본적으로 항공교통의 사각지대가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돼요. 그게 애초부터 바시키르 항공과 DHL 항공이 다른 비행 매뉴얼을 따르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자, 앞서 DHL 조종사는 TCAS가 하강하라는 명령을 듣고 즉각 따랐죠. 보통 유럽의 비행 매뉴얼에는 관제사와 TCAS가 둘 다 명령을 할 경우에 TCAS를 우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매뉴얼입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는 반대예요. 관제사의 지시를 따라 해요. 그리고 TCAS는 그냥 보조장치로만 사용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비행기가 서로 다른 권고를 따랐고 충돌을 피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이걸 사고가 나서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 이후에 이거 말도 안 된다. 비행기 운항 가이드를 다 표준화해야 된다. 당연히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현재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 기준에 따라 티켓 권고가 무조건 우선시 되는 게 전 세계적인 표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충돌 사고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희생자 중에 남편을 만나러 가던 스페틀라나 부인과 두 아이 기억하시죠? 그 남편 비탈리 씨는 오랜만에 처자식 만날 걸 기대하면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뉴스를 통해 사고 소식을 듣게 되죠. 그는 즉시 비행기가 추락한 독일 위버링겐으로 향했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 수색대는 아직 사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당시에 유가족들이 다 몰려와서 현장에 와서 시신 수습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다 얼마 후에 아버지 비탈리는 끝내 자신의 손으로 딸 다이애나의 시신을 찾아냅니다. 4살 아이는 아빠가 선물한 진주 목걸이를 손에 꼭 쥔 채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탈리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 하루아침에 온 가족을 잃었잖아요. 사실상 폐인이 되어버렸죠. 가족들의 무덤 곁을 떠나지 못했고 식음을 전폐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근데 비탈리 씨가 나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겠다 싶었고 취리히 관제탑을 소유하고 있던 스위스의 국영회사 스카이 가이드에게 공식 사과를 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측이 이걸 거부해요. 왜냐면 당시 스카이 가이드는 이 사고와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사고 조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공식적으로 이 사람한테 사과를 하면 자기네 과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했고요. 대신에 비탈리 씨한테 위로금으로 2억 원 보상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죠. 하지만 지금 아버지에게 돈은 소용이 없거든요. 이때 비탈리 씨는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사과를 바란다. 그리고 그 당시 관제사였던 피터를 직접 만나고 싶다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이것 또한 거절당했죠. 2004년 2월 24일 비탈리 씨는 홀로 스위스 취리히로 날아갑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한 끝에 피터가 사는 집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집 정원에서 만나는데 성공하죠. 두 사람 사이에는 즉각 격한 언쟁이 오고 갔습니다. 아버지 비탈리가 이때 어떻게 하냐면 사망한 자기 아내와 아이들 사진들을 꺼내요. 그러면서 막 피터에게 들이밀었죠. 야, 똑바로 봐. 이게 네가 죽인 내 가족들이라고. 근데 이때 피터도 당황스럽잖아요. 무섭고. 그래서 막 사진을 이렇게 쳐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순간 비탈리는 참지 못할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품에 있던 칼을 꺼내서 피터의 가슴을 수차례 찔러버립니다. 결국 피터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아요. 사건 발생 다음 날 비탈리는 체포되었고 살인죄로 기소됩니다. 그는 법정에서 복수를 한 게 아니라 나는 처벌을 내린 것이다 라고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그의 울분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건 엄연히 살인사건이죠. 결국 스위스 법원은 피터 살인에 대해 징역 8년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비탈리는 항소했고 끝내 2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그가 저지른 살인을 두고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가족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 그걸 달래주기는커녕 관련된 회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니까 분노가 더 크게 달했을 거다라고 이해하는 여론이 높긴 했어요. 하지만 처벌은 법으로 해야죠. 이건 단순히 피터 한 사람만의, 오직 그 사람만의 잘못으로 보기도 힘들고요. 그 참사로부터 2년이 지났고 또 피터가 살해당한 지 3개월이 지난 2004년 5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스카이 가이드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제실의 책임자 3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그날 밤 보수 작업을 실시했던 감독 역시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고요. 여러분, 참사라는 사고는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관리 인력 부족, 안전 불감증, 게다가 어긋난 규정까지 이 최악의 상황들이 연이어 겹치면서 벌어진 21세기 최악의 항공기 공중 충돌 사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은 국토가 길고 또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과거 도시 간의 이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철도교통이 발달했고요. 지금의 일본은 명실상부 세계적인 철도 강국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 개의 민영 철도회사가 존재합니다. 원래는 한국 코레일처럼 공기업이 한꺼번에 관리를 하던 시스템이었지만, 1987년 총 7개의 민영회사로 분할이 되었는데요. 이후부터 각 회사들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노선을 늘려갔고요. 또 배차 간격을 더 촘촘하게 만들기 시작했죠. 동시에 다른 회사보다 승객을 좀더 목적지에 빨리 데려다 주겠다라는 목적으로 열차의 속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 과열 경쟁 속에서 어쩌면 참사는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는 2005년 4월 25일 새벽, 23살의 타카미 류지로는 JR 서일본 소속으로 그날 전차 5418편 기관사로 배정됩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약 11개월 차 신참 기관사였는데요. 어릴 때부터 기관사가 꿈이라서 잘 준비한 덕에 일본 최대의 철도회사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었죠. 오늘 그에게는 아침 출퇴근길 운행이라는 아주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신입 기관사라면 좀 승객이 적은 오후 시간대에 배차를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당시 JR 서일본이 인원 감축을 하게 되면서 경력직 기관사가 없었고 결국 신참인 그가 그 자리를 때우게 된 겁니다. 사실 타카미는 어젯밤에도 막차 운전을 했고 새벽에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했던 탓일까요? 이날 운행을 하는데 각 역에서 딱 정차해야 할그 위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실수를 연발하게 돼요. 때문에 열차가 조금씩 늦어졌고 총 예상 시간보다 35초의 지연이 예상됩니다. 35초. 물론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신참이었던 타카미가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게 이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10개월 전에 입사한 지 불과 3주 차였는데 타카미가 운행 중 브레이크가 오작동하면서 정차해야 할 곳에서 무려 100m나 지나서 열차를 세우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죠. 이렇게 열차가 딱 맞추지 못하고 정차하는 경우를 오버런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열차를 후진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무려 8분의 지연이 발생했어요. 당시 회사 JR 서일본에서는 꽤나 악질적인 사내 문화가 있었는데 소위 일근 교육입니다. 실수를 한 직원에게 정신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당사자는 뭐 심할서와 반성문을 작성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회사의 사규를 그대로 옮겨 쓰는, 아니 뭐 이건 뭐 학교 다닐 때 깜지 쓰기 같은 벌을 주는 건데요. 심지어 화장실 청소에다가 철도에 있는 잡초 제거, 철도에 떨어진 새똥 닦기 같은 일도 해야 됐죠. 기관사가요. 그리고 이건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구경거리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수를 한 직원한테 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JR 직원들은 이걸 일근 교육이 아닌 징벌이라고 여기고 있던 차입니다. 아니, 근데 JR 서일본 얘네는 왜 이렇게 엄격한 페널티를 부과했을까요? 그건 바로 치열한 경쟁 때문이었죠. JR 서일본이 운영하던 이 후쿠치야마선 구간은요, 대도시 오사카로 향하는 거의 뭐 관문과도 같은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열차 이용객 수도 증가했고요. 당시 철도 회사들은 너도 나도 이 중요한 구간에 뛰어들었고, 심지어 똑같은 구간에 여러 개의 철도 회사가 역을 짓고 선로를 막 까는 정도였어요. 이 동일한 구간에 이렇게 많은 열차가 존재하는 건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데요. JR 서일본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피드와 정확한 운행 시간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관사가 이걸 어길 경우 인격 모독까지 하면서 강하게 비난했고요. 그래서 기관사들 사이에서는 만약 운행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걸 만회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회복 운전을 하는 어떤 노하우가 전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앞에 역에서 지연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다음 역에서 승객을 더 빨리 태우는 거예요. 자, 문 닫습니다 하고 후딱 태워서 시간을 줄여요. 또는 속력을 좀 더 빨리 내서 어떻게든 최종 시간을 맞춰내는 것인데요. 좀 위험하죠. 그런데 신참 타카미 역시도 이런 어떤 기술들을 선배에게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타카미는 과거 13일이나 일근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트라우마가 있었죠. 아니 오늘도 만약 열차가 지연이 된다면 어쩌면 이 꿈의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미 35초가 지연됐고 마음이 급해졌고 그래서 그는 만회를 하기 위해 점점 열차의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열차는 시속 120km로 달리게 되죠.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 지하철의 평균 속도는 시속 50km 정도고요. JR 통근 전철은 보통 시속 85km 정도로 달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였어요. 오전 9시 15분, 이타미역에 도착한 타카미가 또다시 실수를 저지릅니다. 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밟는 바람에 정차해야 할 곳으로부터 무려 72m나 초과해버린 거예요. 중대한 실수죠. 서둘러서 후진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무려 1분 8초가 지연됩니다. 사실 이전에도 계속 실수를 했었는데 이런 반복된 실수가 사실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함을 느낀 몇몇 승객이 아예 여기서 내려버린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시간적으로 당시가 9시 15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나 회사에 가려고 이 열차를 탄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승차를 하게 되죠. 오전 9시 16분 10초, 열차는 급하게 다음 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오버런으로 인해서 뭐 이미 지연과 징계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승객들의 컴플레인까지 들어오고 있었고요. 기관사 타카미는 점점 평정심을 잃어갑니다. 열차가 스가구치역을 지나서 아마가사키역을 향하고 있었어요. 타카미가 생각을 했죠. 이미 지연이 많이 됐고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는 열차 속도를 시속 125km까지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니까 열차 내부에는 격한 흔들림이 발생했고 승객들도 불안한 마음에 손잡이를 꽉 잡고 버텨야 했고요. 오전 9시 18분, 마침내 열차는 급 커브길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 구간의 제한 속도는 원래 시속 70km입니다. 타카미가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앞불사 브레이크를 걸게 되는데 워낙 빨라서 이게 속도가 잡히지 않았고요. 결국 시속 116km로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커브를 지나려던 열차는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요. 이 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공중에 붕 뜨면서 선로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선로에서 6m 옆에 있던 아파트로 돌진하게 된 거예요. 완전 대형 사고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이 열차는 총 7량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맨 앞에 있던 1호차는 통째로 아파트 건물과 충돌을 해서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또 뒤따라오던 2호차와 3호차는 잭나이프 현상으로 인해 심하게 구부러졌고요. 잭나이프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기차나 대형 트레일러 같은 이렇게 관절 차량에서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맨 앞차가 딱 급정거하면 그 연결돼서 끌려가는 차들이 잭나이프처럼 V자로 접히면서 앞차와 부딪히는 걸 말해요. 이건 상당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죠. 뒤를 이어서 4호차와 5호차는 그냥 선로에 널브러졌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에서 건물과 가장 붙어있는 칸은 2호차입니다. 앞에 있던 1호차요? 이건 아예 건물 안까지 막 밀고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게 정말 그나마 천만다행인 거죠. 와, 당시 열차에는 약 700여 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워낙 타고 내린 사람이 많아서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급정거했고 탈선했고 거기다 건물까지 충동하면서 총 기차에 타고 있던 107명이 사망했고 562명이 중경상을 입게 됩니다. 기관실에 있던 타카미, 그는 현장에서 즉사했고요. 여러분, 이 사고는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일본에서 벌어진 가장 큰 철도 참사입니다. 초기에 이 사건의 원인이 뭐냐라는 질문에 기기가 결함이 있었다, 또 신참 기관사의 운전 미숙이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는데, 조사 결과 열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게 밝혀집니다. 열차에는 일반 브레이크와 또 비상시에 사용하는 비상 브레이크가 각각 존재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사고 당시에 타카미가 비상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게 미스터리였죠. 아니, 700명의 승객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기관사는 왜 비상 브레이크를 쓰지 않았던 거냐는 겁니다. 머지않아 그 이유가 하나둘 추정되기 시작하는데, 동료들이 증언을 했어요. 타카미가 그 회사 내 체벌과도 같은 일근 교육으로 상당히 괴로워했다는 게 밝혀지죠. 만약에 그때 비상 브레이크를 사용할 경우, 이건 회사에 보고해야 되는 중대한 사항이잖아요? 비상사태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사용을 망설였다는 추측입니다. 또한 사고가 나기 직전에 이미 그 전에 실수가 연달아 있었잖아요. 오버런도 있었고, 그래서 직접 차장에게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오버런 실수를 좀 축소해서 말해달라고 부탁한 정황도 드러납니다. 즉,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타카미가 회사에서 징계받을 게 두려워서 열차를 무리해서 몰다가 이런 참사가 난 것으로 추정되었죠. 이후 JR 서일보는 쏟아지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노선 또한 55일간 운행이 중단되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구간이 왜 이렇게 급곡선으로 만들어졌냐, 이것도 문제가 떠오릅니다. 원래 철도선을 계획할 때는 없던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1997년에 이 회사에서 만든 또 다른 철도라인 JR 도자이선이 개통됐는데, 그 선이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소위 인기역인 아마가사키역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됐어요. 자, 근데 여기 후쿠야마선도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기왕이면 후쿠야마선이 여기에 닿아가지고 정차를 하면 이 선을 이렇게 이어서 승객들이 연계해서 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급곡선 구간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밝혀집니다. 아, 좀 곡선이 뭐 위험하긴 했지만 기관사만 잘 운전을 하면 더 많은 승객들을 연계해서 실을 수 있다는 욕심 때문이었죠. 회사는 거듭 사과하고 참사를 수습하면서 또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애쓴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고 노선의 제한 속도를 시속 70에서 60km로 대폭 줄이게 되는데요. 또 사고가 난 그 문제의 아파트 있잖아요. 이 문제의 아파트를 회사에서 아예 매입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모 공간 만들고, 물론 이곳에 살던 주민들에게도 다 보상을 했고요. 열차 시스템도 대폭 개선됩니다. 자동 열차 정지 장치라는 걸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사고가 벌어질 만한 그 위험 구간에 가까이 가면 열차가 무조건 자동으로 제어되게끔 만들었고요. 하지만 이건 후속 조치일 뿐입니다. 이미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나 또 사고 순간을 기억하는 이 승객들은 쉽게 위로될 수가 없어요. 특히 생존자 대부분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전철을 타는 것도 두렵지만 혹여 어딘가에서 삑 하고 막 브레이크 잡거나 급제동 소리만 들려도 패닉 상태를 느끼곤 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생존자 중에는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와, 이 대형 참사 이제 벌어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각종 괴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 특히나 사고 전에 있었던 일화가 유명해요. 우선 하나는 사고 전날이었던 4월 24일 특이하게도 현장 부근에서 열차 6대가 운행이 중단된 유례없는 일이 이미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좀 기이했죠? 당시 열차는요, 그 이제 여러 열차가 서는 아마가사키 역을 향해서 주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기관사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한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선로 부근을 걷고 있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기관사가 다급하게 회사에 이걸 보고했고, 안전상의 이유로 뒤따라오던 상하행 열차 6대가 모두 잠시 정차를 했던 거죠. 끝내 검은 옷의 남자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파급력은 대단했어요. 이 일로 이후에 총 39편의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되었으니까요. 또 다른 괴소문이 있습니다. 사고 당일 타카미가 정차 위치를 72m나 초과한 그 이전 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22살이었던 A양이 학교에 가려고 평소처럼 영을차에 올라타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낯선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팔을 붙잡습니다. 이것 하면 안 돼. 짧지만 아주 단호한 말투였어요. A양은 이상했지만 할머니가 너무 진지하셨기 때문에 좀 찝찝해졌고 결국 다음 차를 기다리기로 하는데요. 그날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자 하니까 A양뿐만 아니라 열차에 타려고 하는 다른 승객들한테도 타면 안 돼! 내려! 내려!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 충고를 듣지 않았죠. 갈 길 바쁘니까요. 이후 참사 소식을 듣게 된 A양은 그 할머니를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 했지만 끝내 행방을 알 순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기관사를 괴롭히던 그 JR 서일본의 읽은 교육 시스템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안타깝게도요, 여전히 이름만 바뀐 채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지 4년 뒤인 2009년, JR 서일본 기관사 3명이 읽은 교육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회사에 소송을 거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5년인데 신칸센 터널에서 이제 부품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이 회사 직원들을 시속 300km 이 고속열차가 오가는 터널에 세워두는, 버린 거죠. 벌로 그 무서운 곳에 서 있으라고 하는 끔찍한 일도 폭로되었습니다. 심지어 불과 2년 전인 2021년에도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JR 서일본 기관사가 열차를 이렇게 기지에다가 다시 이제 돌려주는 입고를 하는 과정에서 2분 정도 늦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회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기관사의 2분치 급여에 해당하는 85엔을 삭감합니다. 85엔 하나로 800원 정도고요. 아니 돈도 돈이지만 회사가 평소에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일본 최악의 후쿠시마산 탈선 사고. 물론 표면적인 원인은 한 기관사의 무리한 운행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과도한 경쟁 속에서 절대적으로 정시에 도착해야 한다는 그 철도회사의 이념, 또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잔혹함. 이건 결국 현대사회의 차가운 비극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과연 승객의 목숨보다 소중할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